네, 세계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풀어봅니다.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유한 평론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인구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도 사실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요즘 몇몇 나라에서는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인구지진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최근에 계속해서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우선 인구 지진이 어떤 걸 뜻하나요?
말씀하셨던 대로 인구 절벽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인구 지진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인구 지진, 에이지 쉐이크라는 단어의 뜻은 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1999년 인구 감소와 고령 사회의 충격을 지진에 빗대 만든 용어거든요.
네.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네.
월리스는 그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 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는데 참고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진도가 9.1이었어요.
네.
그렇게나 엄청나게 강력한 지진에 빗댄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는 뜻이죠.
그러게요. 정말 뭐 엄청난 비유고 좀 무섭기도 한 비유인 것 같은데 보통은 저희가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나요?
네. 저는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를 썼죠. 인구 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주장했던 이론이고요.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의미인데
네.
이제 인구 지진은 이거보다 더하다는 차원에서 절벽 대신 지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 뭐 인구 지진에 이제 인구 절벽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요, 이게?
이를 위해서 미국 네.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 연구소 IHM이라고 하는데요. 꼭 1년 전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환자와 사망자 규모 등을 연구하는 곳이었고
네.
이런 질병 연구로 국내에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논문의 요지는 현재 78억 명인 전 세계 인구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2064년에 약 97억 명을 정점으로 찍고
네.
감소세로 돌아서서 100억 명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2100년에는 88억 명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와 에스파냐 등 동부, 중부, 유럽 23개 나라에서
네.
2100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렇군요.
34개 국가는 인구가 25에서 50%까지 줄어들고 중국도 이 기간 동안 인구가 48%나 감소할 것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는 약 30억 명으로
예.
지난 2017년과 비교해보면 한 3배 가까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7억 9,100만 명으로 늘어나서 중국의 7억 3,200만 명을 제치고 인도 10억 9천만 명에 이어 세계 2위 인구 대국이 될 것이다.
의외네요.
와, 이런 것까지 다 예.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4위와 5위는 미국과 파키스탄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두고 IHME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머레이 소장은
네.
어떤 국가는 출생아가 급격히 늘어나는 베이비붐을 겪고 또 어떤 국가는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드는 베이비 버스트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인구 증가도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전 세계에서 지역별로 조금 불균등하게 인구의 증감이 진행이 되지만 결국은 종합해보면 세계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맞나요?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 여성이 가임 기간,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 보통 15세에서 49세까지를 네. 보는데요. 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체로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합계 출산율이 높고
네.
그 외 나라들은 합계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은 당분간 인구가 증가하지만 나머지 나라에서는 반대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인구가 매년 2% 이상 늘어난 국가들은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같은 곳은 사실 식량 걱정도 심한 나라들이 많은데 인구가 늘고 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들의 인구가 줄고 뭐 현실적으로는 반대가 되면 좋겠는데 나라별로 합계 출산율이 좀 어떤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업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고서를 편했어요.
예.
글로벌 출산율 급락과 시장 함의라는 보고서에 이 출산율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는 코로나가 인구 감소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출산율은 4년 연속 감소한다.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마오쩌둥 시대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 출산율이 지금 1.3명이거든요.
네.
한 명의 여성이 1.3명을 낳는다는 거죠. 미국은 1.7명, 일본은 1.4명. 그러니까 더 중국이 낮다는 거죠.
네.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좀 의외인데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혹시 그럴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유엔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50년에 걸쳐 중국 네. 등 55개의 나라의 인구가 최소 1%는 줄어들 것이다 추정하는데 왜냐하면 출산율 2.1명을 믿던 나라가 늘고 있다라고
예.
합니다. 여기서 2.1명이 뭐냐면은 인구학에서
네.
한 나라가 현재와 같은 수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적어도 2.1명이 되어야 한다. 왜? 남자 한 명,
네.
여자 한 명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네.
그거 유지하려면 2명은 돼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 불의의 사고라든지
네.
뭐 아이가 그 자라지 못하는
그렇죠.
환경도 있을 수 있겠는데 2.1명이 기준이에요.
네.
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곳은 지난 1955년 4곳에서 1990년에는 61곳으로
네.
늘었고 2020년엔 91곳. 그러니까 출산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네.
거예요. 2040년에는 12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네. 순식간에 세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네. 점을 짚어주시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예.
첫째는 어린이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네.
많이 뭐 3명, 4명 막 낳는다. 이제 1명, 2명 낳는다는
그쵸.
거죠. 두 번째는 피임이 광범위하게 예, 보급되었다라는 것이고
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여성들이 이전보다 본인의 교육과 직업에 관심을 쏟는 것이 많아졌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구가 줄어든다. 그럼 이게 정말 나쁜 거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줄어들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도 많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머리 수장이 예측된 이 인구 감소 추세가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다. 라면서 예. 엄청난 사회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은 역연령 구조가
네.
되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생산 연령 인구 15살에서 64살까지의 일할 수 있는
네.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당연히 오겠죠.
그렇겠네요.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요. 또 당연히 청년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각국의 군사력과도
네.
연관이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군인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인구는 어쨌거나 국력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월해 수장은 궁극적으로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인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사실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막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해결 방안이 있진 않을까요?
아, 영국을 비롯한 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이민 유입을 통해서 이민자들 많이 받아들여서 이걸 대응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채우는 거네요.
근데 전 세계에서 네. 이렇게 다 줄어드는데 이건 답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 선택인 시대에서 이민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바뀔 것이다 라고까지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일부는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조금 등의 제도 우리나라도 이거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조한 출산율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스웨리에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끝에 출산율을 1.7명에서 1.9명까지 늘렸지만 비슷한 노력을 들은 싱가포르는 여전히 1.3명에 그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출산 지원금 주고 이런 혜택을 줘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꽤 오랫동안 네. 핀란드, 불란서, 한국 그리고 이란 같은 나라들은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네.
대부분이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이 금전 보상만으로는 출산 장려 효과가 없다. 이런 사실이 속속 드러납니다.
네.
러시아도 2007년부터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나왔는데
네.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첫째 아이 낳으면 $7,600
네.
둘째 아이 출산 시에는 $2,500를 주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런지 미지수라고 해요. 중국도 이제 그 악명 높았던 그 한자녀 정책 폐기했어요.
네.
이 베이비붐이 볼 것이다 라고 중국 당국자들이 기대했지만 그해 출산율은 아주 미세하게 증가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이렇게 돈으로 뭔가 좀 해결책을 삼기는 힘든 것 같은데 흔히들 우리가 인구 정책에 성공한 나라 하면 불란서를 꼽잖아요. 불란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쳤고 또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인구 정책이 좀 성공을 했을까요?
1993년 출산율 1.65명을 기록했던 불란서는
예.
출산율이 2.2명을 넘어서면서 저출산 극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합계 출산율이 2020년 지금 현재로서는 1.86명으로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거든요.
네.
그리고 불란서 국민들은 출산 장려 정책을 거론할 때마다 자신들 나라를 거론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수치상 조금이라도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나라가 뒤집힐 듯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네. 것이 어쩌면 이제 불란서 인구 정책이 성공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그만큼 중요하게 국민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많이 낳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아무래도 좀 인구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불란서 국민들이요.
불란서는 경제적 네. 이유로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합니다.
양육비를요?
네. 불란서 아이들이 90% 이상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에 무상으로 교육받고요.
네.
16세인 초중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는
네.
GDP, 1인당 국민소득의 4.7%인 약 1,316억 달러를 출산 장려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을 활용해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는데 네. 사실은 불란서의 인구 정책이 성공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불란서 출산 장려 정책의 핵심은
예.
국민이 국가의 근간이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께서 태어난 아이 혼외 출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장기간 힘을 쏟아온 불란서는
네.
여성들이 결혼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한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네. 알아봤어요. 직접. 20대 불란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네.
결혼을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데 아이는 어서 가져라 라는 것이
네.
불란서 부모들의 지극히 일반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그런 부모님 계시면 뭐 저런 부모님이 다 있나 하실 뉴스인데 좀 독특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불란서에서는 결혼하는 것과 네. 아이를 낳는 것을 별도로 생각해요. 결혼해서 낳기도 하고
네.
혼자 살면서 낳고 동거를 하면서도 낳고 뭐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 그거 다 양육비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는 가족 형태가 광범위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허용하고 모든 아이를 국가와 함께 키운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출산 정책에서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좀 부러워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좀 분리하고 다양한 형태 가족이 자연스럽게 용인이 되고 또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분위기가 불란서의 출산율을 높이는 이유가 된 것 같은데요. 한국의 현재 합계 출산율은 한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하죠. 불란서의 사례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